이사야서 19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소환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이거늘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아멘. 저희는 지금 이사야서를 가지고 설교를 쭉 듣고 오고 있어요. 앞에 부분은 다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18장에서는 구스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이죠. 멸망, 심판에 관한 예언이 18장에서는 구스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하는데 그 구스는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 혹은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19장에 와서는 애굽, 다시 말하면 이집트에 관한 하나님의 경고가 담겨져 있고요. 20장에 가면 이제 구스와 이집트를 함께 묶어서 이집트라고 하는 표현으로 20장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애굽은 그 예언이 조금은 독특해요. 왜냐하면 그냥 멸망한다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아수르 같은 나라도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만 남은 자, remnant에 관한 이야기가 있기는 했어요. 하지만 애굽은 그 하나님의 징계에 관한 이야기,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있지만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들을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가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또다시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애굽은 굉장히 독특한데 왜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애굽은 굉장히 인연이 깊어요. 오랜 세월의 인연을 가지고 있어요.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부터 이미 역사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애굽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굉장히 압제했잖아요. 못 살게 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집트를 향하여서 야단을 치고 있는데 그 표현을 19장에 들어와서 이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임하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축복의 의미도 담겨 있지만 다른 데서는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이 임하신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애굽에도 하나님이 임하셨더니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제가 이런 제목을 썼는데 격동하는 애굽이라고 그랬어요. Stir up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막 휘젓는다 이런 얘기 표현을 했던 거 기억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임하셨더니 애굽을 막 휘저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휘젓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외적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원수들이 쳐들어올 때 그냥 정치적으로 힘들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대항해서 싸울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형제가 형제를 치고 내란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모습인데 엎친 데 덮친다고 6절에서 그리고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한다 그러면서 자연재해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Natural disaster 일어난다 그러면서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다 그랬어요. 나일강이 생명의 젖줄과 같으니까 이 나일강이 고갈이 된다. 물이 마를 것이다 그러면서 땅에서 그 강바닥에서 악취가 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물을 받아서 살고 있는 그 모든 숲들, 그 초목들 이것이 다 땅이 메마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어리석은 애굽이에요. 애굽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썼는데요. 그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사실은 성경 구절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어리석 어리석을까? 여러분,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 뜻이 뭐겠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느 게 진짜 어리석은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자녀를 낳게 되면 자녀들 중에 태어날 때부터 좀 IQ가 떨어지는 자녀가 있어요. IQ가 세 자리가 안 되고 뭐 80이 될 수도 있고 7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를 향하여서 우리가 어리석다라고 말을 하면 될까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IQ가 떨어질 수도 있죠. 뭐 IQ가 130 되고 150 되면 다 잘 살아요? 그런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또 아이가 태어날 때에 뭐 산부인과 의사가 잘못 받았는지 뭐 어찌게 됐든지 간에 약간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지적인 장애를 가지고 떨어지는 지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향하여서 점점 자랄 때 얘 어리석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하고 조금 다를 뿐이고 조금 사는데 조금 불편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손가락질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그룹의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학교를 좋은 데를 나와가지고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고등학교에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새대가리, 닭대가리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아, 많이 들은 건 아니고요. 한 두어 번 들은 것 같아요. 3년 동안에. 그럼 뭐 잘 다녔죠. 뭐 그렇죠? 새대가리, 닭대가리가 뭔지 아세요? 닭은 뭔가를 이렇게 잘못했을 때 야단을 치잖아요. 주인이 잘 가! 그러면서 딱 때렸단 말이에요. 그럼 매를 맞아가 후다다다다닥 날아갔어요. 날아간 다음에 뒤돌아서서 아까 왜 맞았는지를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못하는 이제 공부 잘 안 하고 그러는 애들 향해서 새대가리, 닭대가리 이랬는데 요즘은 그런 얘기 했다가 큰일 납니다. 하여튼 그런 기억이 나는데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못을 해서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나왔어요. 그러면 자기가 잘못했던 걸 알고 그 짓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그 짓을 또 해요. 그래서 또 잡혀서 들어가요. 그래갖고 1범, 2범, 3범, 4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별이 막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IQ가 150에 돼서 멘사에 들어갈 정도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똑똑하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매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리석음이 너무 자신 있게 표출이 되어지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해야 안 해요?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때로는 해를 끼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종류의 어리석은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악한 사람이라고. 자기만 스스로 모자르면 되는데 자기의 이 무식하고 고집스러운 것 때문에 가정이 힘들고 국가가 힘들고 사회가 힘들고 누군가는 상처를 입고 누군가는 죽음을 당한다면 그 사람이 죄악이에요. 그 사람 자체가 악이란 말이에요. 그런 종류의 사람이라고 지금 애굽을 향하여서 이사야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으면 좀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이따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애굽은 깨달을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깨닫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고백을 하면 더 좋을 텐데 내가 이래 봬도 이런 사람인데 라고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있는 게 애굽이에요. 애굽은 한때 아프리카를 지배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팔레스타인까지 그 전쟁을 치렀던 나라입니다. 굉장히 큰 나라예요. 강대국이에요. 그리고 애굽 그러면 지혜로운 나라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을 정도였어요. 근데 그 나라를 향하여서 이사야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정치적인 혼란, 두 번째는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생활에 경제적인 궁핍이 왔고 그 다음에는 지적인 어려움이 몰아닥치고 있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에. 그래서 첫 번째로 누구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신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어떤 단어가 시작을 하고 있는가 하면 소환의 방백들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13절의 이야기가 어디하고 지금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가 하면요. 19장의 3절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3절 앞에 자막을 만들었는데요.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바로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을 이르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임하셨더니 그 격동을 시키고 외적을 침입이 있게 하셔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애굽인의 정신까지도 쇠약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타나고 있는 행동이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신에게 가서 비는 거예요. 마술사에게 가서 빌고 신접한 자에게 비는 거죠. 그 정도로 어리석었던 그 백성을 13절에서 연결해서 이야기하기를 소안의 백성들이 어리석었다, 그러니까 방백들이 어리석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방백이라고 하는 말은 신하 혹은 관리라고 하는 것이고요, 소안은 지역 이름이에요. 장소 이름인데 이 소안 앞에 지도 갖고 왔어요. 이 소안이라고 하는 데가 여기는 이제 레드시라고 했으니까 홍해바다고요. 저 위에는 지중해고 여기가 나일강이에요. 나일강이 이제 저 지중해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쪽 지역을 Lower Egypt라고 하고 이쪽 부분을 Upper Egypt라고 불러요. 나라가 원체 크니까. 근데 어쨌든 저 위에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데가 있는데요, 거기가 Zoan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소안인데 다른 말로 거기를 타니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이 지역은 그 중국처럼 이 역사가 굉장히 오래가 됐으니까 어떤 왕조가 어떤 다이네스트가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캐피터, 그 한양, 수도가 바뀔 수 있잖아요. 중국의 역사 가운데 보면 다는 몰라요. 다는 모르는데 그 송나라 시대 이후에 남송이라고 하는 시대가 있거든요. 남송이라고 하는 시대가 있었을 때는 지금의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항주 아니면 항저우라고 하는 것이 수도 있을 때도 있었고요. 난징이 수도 있을 때도 있었고 오늘날의 중국의 캐피털이 어디예요? 북경, 베이징이라고 하는 곳에 그렇게 여러 곳이 있는 것처럼 이 이집트도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어떤 왕조가 들어섰느냐에 따라서 수도가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근데 저 소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유다의 그 이사야가 있었던 그 시대에 아마 수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집트의 수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왕이 살고 있는 왕궁의 신하들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시골에서 농사짓 고 있는 농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 우리로 말하면 뭐 국회의원쯤 될 수도 있고 뭐 국무부 장관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왕 옆에서 보좌하고 있는 그런 신하들을 향해서 대놓고 어리석다라고 아예 대놓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 13절에 어리석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단어 번역은 조금 아쉬워요. 그냥 아유 그 사람들 좀 어리석어, 좀 띨띨해, 이 정도로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히브리 원어로 놓고 보면 어떤 말을 거기서 붙여야 되는가 하면 지극히 어리석다예요. Utterly foolish. 그냥 무진장, 아주 그냥 진짜 뭐라고 나쁜 말 쓰려고 하다가 지금 멈췄는데 그 정도로 무식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금 애굽에게 뭘 잘 보이기 위해서 지금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어드바이스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의 멸망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메시지를 1차적으로 듣는 사람이 이집트 사람일까요? 유다 백성일까요? 유다가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한테 이집이, 애굽이 이렇게 무식해, 어리석어, 너희들 얘네 믿으려고 그랬지, 얘네들 의지하려고 그랬지, 얘네들 이런 사람들이야 라면서 이사야가 당당하게 아주 격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안의 방백들이 어리석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들어야 되는가 하면 바로 왕 옆에서 그 카운슬 해주는, 어드바이스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한국말로 쓰기 좋은 말이 참모라고 하는 거잖아요. 뭔가를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어리석으니까 외적이 쳐들어와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나라가 나라 안에서 내란이 일어나도 뭐 화합을 시킬 수도 없고 나라에 자연재해가 일어났는데 대책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정도로 어리석은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서론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애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 그 사람들 똑똑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이니까 제가 지역색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얘기인데요. 는 있을 거예요. 어느 지역은 깍쟁이 뭐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사람들을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도 어르신들이 주변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 도시 사람 그러면 어 사람 깍쟁인가 봐 이러고선 생각을 하듯이 이스라엘은 이 유대인들은 애굽 그러면 똑똑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생활 속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누구예요? 일곱 명의 집사 가운데 돌에 맞아서 순교했던 사람이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기 전에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증거를 하는 거죠. 복음 증거를 하면서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 스데반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지금 짱돌 들고 있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모세 이야기를 해요. 모세는 다 유대인들이 존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가 애굽의 학술을 배운 사람이다. 그래서 애굽의 그 학문이 굉장히 고급 학문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스데반이 어떻게 알았어요? 그 어렸을 때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집트 사람들은 그 고대 사회에 피라미드를 세운 사람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나라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왕에게 어떤 이야기도 해줄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신하들에게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부터 넘어가서는 그러니까 신하들이 어리석다가 주제예요. 그 신하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12절과 13절에서는 증명을 해요. 그 증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논증을 하는 거예요. 마치 검사가 재판을 할 때 논증을 하듯이 논증을 하고 있는데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형식을 가져요. 그래서 이사야가 12절과 13절에서 question and answer 그런 프로세스를 하고 있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이사야가 몰라서 묻고 몰라서 대답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사야가 12절에서 먼저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야 지혜자가 어디 있어? 니네들 똑똑하다며 너희들 잘났다며 근데 너희들 가운데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말씀에 12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지혜자가 없다예요. 사실은 결론으로 가면 지혜자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 11절 말씀에 너희들 똑똑하다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11절에 했던 이야기를 상기시켜요. 11절에 어떤 얘기가 있는가 하면 너희들 이야기를 했지 너희들은 소환의 신하들이에요. 신하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내가 이래 봬도 지혜자의 후예입니다. 내가 이래 봬도 옛날 왕의 후손입니다. 내가 이래 봬도 왕의 후손이고 왕가의 집안이고 지혜자의 집안입니다. 근데 왕가는 알겠는데 여기서 11절에서 이야기하는 지혜자는 누군가 하면 지난주에 했던 설교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대 사회에는 통치하는 왕이 있는데 그 통치하는 왕에게 그 조언을 해주면서 위에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사람, 마술사, 신접한 사람. 그러니까 왕들이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할 때에 신접한 사람, 무당 뭐 이런 사람한테 찾아와서 하면 좋겠습니까? 갈까요? 말까요?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1절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래 봬도 그런 사람의 후예야. 내가 이래 봬도 왕가의 후예야. 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에게 놓고 12절에서 야, 지혜자가 어디 있는데? 있으면 나와봐. 라고 이사야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사야가 진짜 배짱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지금 유다 사람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이집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야, 이집트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그리고 살며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야, 애굽이 지혜롭다며? 힘 좀 있다며? 그래서 니네가 애굽을 믿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있으면 데리고 와봐. 라고 유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그 자세가 설교 준비하다가 문득 생각이 났는데 누구를 떠올리게 됐는가 하면 사도 바울을 떠올리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먼저 들려요. 먼저 들렸는데 거기서 포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죄수의 신분이 돼서 재판을 몇 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 타고 가게 되는데 재판을 받는 중에 한 번은 공회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있는 데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사도 바울이 재판에서 자기의 변론을 하기 위해서 딱 섰는데요. 자, 여기 서 있는 사람, 그때 당시에 서 있었는지 앉아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네. 거기 있는 사람들의 한쪽 사람들 보니까 사두개 사람들이고 사두개인들이고 한쪽은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 이거다라고 그냥 재치가 확 떠오른 거죠. 물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을 거라고 믿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성경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외쳐 가로되. 외쳐서 얘기한다 그랬어요. 아, 내가 여기 서 있는 거는 그냥 잘못해서 서 있는 게 아닙니다. 비굴하게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들한테. 나는 바리새인들이다. 근데 내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런 줄 아느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다. 당당하게 외쳐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부활이 있지.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거든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아, 여러분들이 사두개인이 아니라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부활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그러고서 큰 소리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아, 부활이 있다니까? 그러고서 자기들끼리 이제 논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재판을 못 해요. 그때 외쳐 이르되 외쳐 가로되라고 했던 것처럼 이사야가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자 있으면 나와봐. 얼마나 당당하게 얘기를 하죠. 나와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만 하나 어렵게 이야기를 할게요. 죄송해요. 너 애굽아 그러죠. 12절 말씀 보세요.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던 이 말에 너는 누굴까요? 너는 누굴까요? 이 너를 어떤 애굽에 있는 지혜자들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너라고 하는 단어가 대명사가 복수가 아니에요. 플루럴이 아니고 단수예요. 싱귤러리예요. 그러니까 너 하나예요. 그러면 누굴까요? 애굽이에요. 애굽 전체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2절 말씀을 이렇게 좀 풀었어요. 앞에 자막 만들었는데 너 애굽아 단수예요. 너 애굽아 너는 너의 많은 지혜자들이 있다고 자랑하면서 살았다. 그래 잘났다. 여기서 자막은 잘한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잘났다라고 쓰고 싶었어요. 그래 너 잘났다. 그래 그들 지금 다 어디 있느냐. 만일 네가 이야기하는 너 애굽이 이야기하는 지혜자들이 있다면 발견될 수 있다면 그들은 지금의 정치적인 혼란, 자연재해 이런 것이 주께서 의도하신, 주께서 계획하신 것을 너 애굽에게, 백성들에게, 왕에게 알게 해야 했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가 그가 즉 주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무엇을 하실지 알기 때문이다. 지혜자라면. 근데 결론은 뭐예요? 알아요? 몰랐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너 애굽이 이야기하는, 니네들이 이야기하는 지혜자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을 알겠느냐. 하나님이 애굽에 임하셨던 그 목적을 너희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른다. 왜?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이게 지금 이사야가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그냥 잠깐만 곁길로 나갈게요. 당시 애굽 사람들한테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사회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지 말고 제가 뭐 정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정치적인 색깔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대통령이, 만약에 국회의원이, 만약에 시장이나 주지사가 하나님을 모르는 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지혜로 백성을 이끌어 가려고 한다면 백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앞에 그냥 아예 글로 썼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떠나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소위 지도자들은 멸망의 길을 따라가는 자신들의 어리석음만을 드러내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고통을 가져오는 겁니다. 여기 지도자라고 하는 단어에 부모라고 한번 써보십시오. 가정이라고 한번 써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떠나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보겠다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보겠다고 하는 소위 가장들이라면, 하나님 떠난다면 가족들에게 고통 가지고 올 것입니다. 제가 목사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목사에게 적용을 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목사가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지혜를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하려고 할 때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부끄럽지만 있습니다. 그 목사도 실족하는 거예요. 그대로 읽을게요. 하나님의 지혜를 떠난 목사가 교회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소위 그런 목사들이라면 멸망의 길을 따라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기가 얼마나 바보인지를 드러내는 것이고 교인들에게는 고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사회에서도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경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무식함만 드러나면 다행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함께 아파요. 그렇게 하면 절대로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12절에서 이사야가 그 주를, 그러니까 이런 고통을, 그러니까 지혜를 가져오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The Lord of Hosts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해도 되는데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한 것이 그 만군의 여호와라는 게 뭐예요? 능력이잖아요. 전능하심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Almighty, 하나님의 power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지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유다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에. 그래서 이사야가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애굽은 이 만군의 여호와,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러는 거예요. 언제 경험이 있어요? 요셉 때부터 볼까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로가 꿈을 꿨어요. 바로의 신하들 중에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을 데려다가 꿈을 해몽을 해보니까 기가 막히게 해몽을 했거든요. 그래서 뭘로 세워요?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총리를 세웠더니 애굽의 바로의 신하들이 다 들고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 장면은 성경이 없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왕이시여, 저놈 노예였어요. 저놈 죄인이었어요. 저놈 히브리 민족이에요. 어떻게 총리로 세웁니까? 라고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때 바로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이 사람처럼 바로가 바로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그렇게 돼 있어요.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래요. 그런 이야기처럼 요셉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 그 나사렛 고향으로 갑니다. 나사렛 고향으로 가서 회당에 가서 설교를 해요. 근데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이 어? 저거 요셉 아들 아니야? 아 그때 그놈 아니야? 다 아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놀래요 안 놀래요? 무진장 놀랍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어디서 나긴 나요? 하나님에게서 난 거죠. 그런데 애굽의 지혜자들은 그 하나님을 떠났으니 어떻게 이런 능력이 있고 어떻게 이런 지혜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계약을 하는데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주들이 지혜가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근데 그 지혜가 누구한테 와요? 부모로부터 와요? 부모의 DNA로부터 와요? 아니에요. 믿지 마세요. 선생님한테서 와요?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손주들이 지혜로운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손주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가르쳐야 돼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사야가 대답을 합니다. 야,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이사야가 직접 대답을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자는 없다. 제자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3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소환의 방백들은 어리석었도다. 다시 소환의 방백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히브리어로 가면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게 좀 바뀌어 있어요. 순서가 바뀌어 있는데 어떻게 바뀌어 있는가 하면 어리석도다, 소환의 방백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 말씀에 지극히 어리석도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 소환의 방백들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13절에 그 다음에 이상하게 생뚱맞게 노베 방백들이 미혹되었도다라고 나와요. 갑자기 노비 등장을 하는데 이 노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단어고요. 그냥 그 당시의 말로 바꾸면 멤피스라고 하는 도시예요. 지도를 잠깐 볼게요. 멤피스는 여기예요. 소에는 저 위고요. 멤피스는 여기인데 이 멤피스가 노비예요. 근데 지금 어디와 같으냐면, 저는 안 가봤어요. 지도를 찾아봤는데 오늘날 이집트의 수도가 어디예요? 카이로죠. 카이로의 위성도시예요. 그러니까 카이로 지역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수도예요. 그러니까 수도가 왕조에 따라서 수도가 왔다 갔다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이 애굽에 있는 신하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야, 이 수도에 이 왕궁에 있었던 신하들도 어리석고 저 옛날에 있었던 저 노베 신하들도 어리석고 다 어리석어. 그러니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 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중간에 보세요. 그들은 애굽의 종족들의 모퉁이 돌이다. 모퉁이 돌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코너스톤이잖아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애굽 전체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들인데 이 중요한 사람들이 애굽을 그릇된 길로 이끌어가고 있다. Wrong direction. Wrong way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가서 이 어리석음의 결과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결과를 이야기를 하는데 눈살 찌푸려지는 모습으로 표현을 합니다. 14절을 일단 제가 가보겠습니다. 1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자, 격동시키다라고 했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 격동시키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 14절에서도 다시 반복을 하죠. 누가 격동했었죠? 하나님께서 격동시켰죠. 14절에서 또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섞어버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휘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휘젓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4절 중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사사건건 잘못된 길로 데리고 간다. 얼마나 똑똑하지 않으면, 얼마나 어리석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그 모습이요, 좀 안 좋은 표현을 14절 끝에서 쓰고 있는데요. 술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토하는 사람의 모습과 같다 그러는 거예요. 전 미국에서는 못 봤는데 한국에서 살 때는, 그때는 뭐 어렸을 때니까 이렇게 그냥 밤이 되면은 어르신들 이렇게 한잔 하시고 비틀비틀 걸어가시고 그냥 가로수를 붙잡고 그냥 거기다가 무슨 걸음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입안에서 이렇게 그때 배웠던 유식한 정말 멋있는 영어 단어 하나 있죠. 오바이트. 그걸 해가면서 하고, 또 조금 시간이 지나서 언젠지는 모르지만 미국에 온 다음이에요. 그냥 한국에 있는 그 미화 청소하시는 분들, 미화원들, 옛날에는 그냥 청소부라고 했는데 그분들의 고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벽 3시, 4시에 가서 청소를 하면 그냥 무대기, 무대기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술 한잔 먹고 나서 주사하는 사람들 꼴불견입니다. 술을 드시려면 조용히 드셔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주사를 부리고 다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애굽의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습이 애굽을 그릇된 길로,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게 해롱해롱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 애나무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 다 힘들게 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자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애굽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5절 보세요. 15절에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합니다.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의 가지나 갈대, 이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을 것이다. 표준 세번역으로 했어요. 이집트에서는 되는 일이 없고 우두머리나 말단에 있는 사람이나 종려나무처럼 귀한 자나 갈대처럼 천한 자나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쓸모 없을 것이다. 누구에게 지금 하고 있어요? 결론이에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한 자들에게 너희는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쓸모없을 것이다. 똑똑하다고 잘난 척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쓸모없을 것이다 라고 애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결국엔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유다 백성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들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의 지혜를 믿지 아니하고 애굽을 믿으면 너희들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이 말씀을 2021년 8월 8일 라스베가스 장로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지는 하나님의 도전이에요. 여러분들은 혹시 신앙생활을 하다가 과거의 신앙생활, 과거의 경험, 여러분들의 개인 간증 때문에 오늘도 신앙생활을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개인 간증이 기초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경험이 기초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경험이 기초가 되어 있습니까?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교회를 하나님 손에 맡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경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인 문제가 생기고 가정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내가 똑똑하니까 내 방법대로, 내가 학위가 있으니까 내 방법대로,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내 방법대로 해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교회에게 도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결단코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떠나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입니다. 잠언은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이 지혜가 곧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라고 가르치는 것이 잠언입니다. 우리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고 십자가를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사는 여러분 되기를, 여러분의 생애를 사는 여러분 되기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미 우리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교만하고 욕심 많고 우리의 정욕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려고 하는 못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